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교회 하나님의 사랑 하면서 제가 교회 비본질적인 부분들 또 본질적인 부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대한 보편적인 오해들, 사람들이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했을 때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제가 한 여섯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일 먼저는 가르치는 곳, 교회학교, 성경학교, 이렇게 학교같이 가르치는 곳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자선단체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또는 친목 공동체, 친교하고 함께 어울리는데 교회들이 많이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어요. 또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곳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NGO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나누는 그런 곳이다. 또 잘못돼서 이 교회에서 축복받는 거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카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회중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회중들의 모임이 교회고 신약에서도 에클레시아라든지 시나고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소집한 예수님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인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이렇게 견고해질 수 있고 교회 본질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삶이 신앙이 이렇게 연그러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나? 이것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나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그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다. 대리 통치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처음에 인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을 때 범죄하였을 때 그 두 가지를 다 상실해버리게 됐죠. 하나님의 형상도 잊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사명적 존재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새롭게 교회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전통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형성된, 새롭게 탄생된 공동체다. 그게 교회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들에 참으로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본질적인 사역이 뭐냐? 첫 번째는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이고 또 그러면서 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교회의 정의를 따라서 이 교회의 가치는 무엇이고 또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정의의 제일 첫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성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고 또한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본질이시고 교회의 생명체이시고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교회는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공급받는데 어디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 유지하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인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회 중심으로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갖게 되었고 교회로 부름을 받게 되었고 교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정의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여러분 저기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여기 말씀에 보면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기에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하나님 어떻게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냥 제가 잠깐 만날 테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말고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하니까 조금 떨어져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교회 가서만 하나님을 만날 테니까 일상에서는 하나님 너무 간섭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할 테니까 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감사고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회개도 할 수 있고요. 그분이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새롭게 되기도 하고요.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정신을 차리기도 하고요. 아, 네,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거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셔서 우리는 거룩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저와 여러분이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아주 쉽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의 인도함을 받고 사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산다라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서 잘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것들을 따라서 살 때가 많죠.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어서 산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우리의 생각들, 삶의 모습들을 늘 내려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려놓고 살아갈 때 매일매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포기할 때 포기하는 것만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욕심들을 과감하게 십자가 앞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소욕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는다,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소멸시키고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둘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든지 우리 욕심껏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당한 게 없어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든지 살던 대로 살든지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든지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건 그거고 나는 나야 라고 고백하고 살 때 우리는 그냥 죄의 속성을 가지고 늘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교회들이 갈등할까요? 답은 하나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죠. 왜 개인들이 그렇게 삶이 힘들까요? 이것도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받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의 영광, 우리의 성공, 우리의 욕심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 인도함을 받으면 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게 돼요.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좀 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상식적 수준에서 살 수 있어요. 우리 실수를 해도요, 아, 내가 잘못했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어요. 반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안 받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게 몰상식하고 모렴치해져요. 몰상식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분별력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렴치는 뭡니까? 뭐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파렴치해져요.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그 과정이 그렇게 됩니다. 몰상식해지고요, 모렴치해지고요, 그 다음엔 파렴치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파렴치범,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욕심과 추함만 남게 돼요. 이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만 보여지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도 종종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고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안에도 이런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도 가릴 뿐만 아니라 자기도 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것을 늘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겠다. 이런 부단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신약성경의 또 다른 교회에 대한 정의는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12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예, 여기 보면 시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렸으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여기 보면 구약에서 예루살렘의 개념은 성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지금 신약 성경에서도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상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서 예루살렘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개념을 생각할 때는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원성 그리고 내세성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연스럽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걸 믿습니까? 교회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현존했던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약의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과 만남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진다, 내 삶이 이어진다, 우리 교회 역사가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옆에 계신 분들이 예사롭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어디 가서 또 보는 거예요? 천국 가서 또 보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분을 보냐, 좀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요, 다 편안하게 만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만나고 감사함으로 만나요. 아주 감격스럽게 만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일그러진 것들이 다 회복되고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의 역사로 새롭게 되어서 다 기쁨과 감격으로 영원토록 만나는 거예요.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기쁜 곳이 교회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곳이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만남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천국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기록할 당시에는 계급사회였어요. 로마 시민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인들도 있었고 외인들도 있었고. 그런데 정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천국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내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가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건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건가? 그래서 성도들 또한 생각하고 행동할 때 내가 천국의 시민답게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의엇하고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째째하고 치사하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비굴하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정치적이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당당한 거예요. 이야기하는 게 그냥 다고 그냥 담담하고 의엇하고 그런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노력함이 분명한 우리의 의식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나와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교인 되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천국에 잇대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네 번째로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에 대한 정의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 뒷부분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러분, 이것만 가만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여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 대한 정의이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사명이기도 하고 교회가 지켜야 될 가치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 저와 여러분이 이 굉장한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이고 교인들이고 우리가 또 마땅히 지켜야 될 가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곳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옳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옳은 게 좋은 겁니다. 옳은 길을 가야 되고요. 옳은 길을 자꾸 고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럭저럭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향해서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얘기합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땅에 현존하면서 이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교회의 모습이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실 때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투하지 않으면 승리가 있질 않은 거예요.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를 수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내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들을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교회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진리를 위해 싸우던 칼은 종려나무까지로 바뀌는 것이고 전쟁의 함성은 승리의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치와 진리를 지키는 일들은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됨과 동시에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사명을 지켜내는 일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네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전이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것이 우리 에덴교회의 모습이고 내가 이것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내가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네 가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에 존재케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하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이나 동일한 개념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뜻을 추구하는 교회도 아니고요.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교회로 모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받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에 잘 담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거리기 쉬워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 좋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분명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도 알고요.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의 도리와 본분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알고요. 내 직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각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알면 정말 교인다워집니다. 교회를 알면 성도다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무례할 수 없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못하고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자기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기의 유익은 더더군다나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받은 직분, 연초에 받은 직분, 또 임직예배 때 서약한 서약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됐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교회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충성됨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충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 입장이라는 게 없어요. 내 생각도 없습니다. 내 견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는 거예요. 성경적 진리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거 하나만 생각하는 게 성도들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 앞에 내가 그 영광의 빛을 받고 그 영광을 내가 지켜내는가. 여러분, 여기에 성도됨의 도리가 있다라는 거죠. 종종 그래요. 아니,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무슨 일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분들입니다. 그냥 사람이랑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죠. 어떤 분 그러죠. 아, 내가 이번 주 기분 나빠서 교회 못 가겠다고요. 자기 기분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굉장한 분들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교회를 못 가겠대요. 응? 누가 배기 싫어서 교회를 못 가겠대요. 예배를 못 드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감정이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죠. 하나님보다 높은 분.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어지럽히죠.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방자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는 우리의 감정이나 취향이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가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임직 예배를 드린다.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이런 패역한 거예요. 교인이긴 할 수는 있지만 교회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겉모습은 있지만 마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타나고 진리를 따라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뭐가 교인됨인지, 뭐가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이 지금 내 모습이 어떻게 천국까지 이어지는지, 그러면서 내 지금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모습으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 교회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가꾸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여 현존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에요. 전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열심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죠. 우리 에덴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모두가 다 헌신되고 충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